역사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역사적인 예언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는 그 뜻 그대로를 직역하자면 지금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호산나도 찬송한다는 뜻인 줄로 알고 이제 그 교회들을 다니면 그 성가대 이름 중에 호산나 성가대가 이제 꽤 많죠. 찬송하는 동네인 줄 알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맞아요. 도움을 청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 호산나가 물론 처절한 상황에 있기보다는 이제 그 자기를 도울 메시아가 오고 나를 이제 해방시킬 우리 편이 들어온다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절하기보다는 기쁨과 감격의 환영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안 돼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바로 이렇게 찬송하며 기뻐 맞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했던 것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며칠 안 가서 이 군중들이 다 모여서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그 변심이 이 놀라운 급격한 변화가 무엇 때문에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추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는 것은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큰 이적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에 대해서는 반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추종을 받았지만 결국은 모두에게서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의 추적거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이렇게 쉽게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때는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버렸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쉽게 비교해서 결론을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기록한 것 같이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고 예수님은 그 스스로의 길이 어떻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기에 결국은 서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뛰어넘어서 다시 제자들이 그의 명령에 다시 모여드는 사도행전의 사건이 생기게 됐는가. 이런 맥락을 꼭 추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유월절에는 원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집을 볼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다 모이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둥병을 고쳤는가, 어떻게 앉은뱅이를 일으켰는가,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쳤는가, 소경을 고쳤는가 하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 더더욱 바로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친히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가 고쳐주셔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그가 떼어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뻐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치리라 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예언된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의 실현인 것을 보일 뜻은 있지만 저들이 기대한 일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건 자체에서 이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기를 먹을 때 그 짐승을 잡아서 먹게 되거든 그 짐승의 피는 먹지 마라. 이런 규약도 있고 이방 민족과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규칙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규칙 중에 하나 중요한 규칙이 무엇이냐면 말을 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말은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사용으로 말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전투용으로는 말을 기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면 왕이라 할지라도 마병을 거느릴 수 없게 되어 있고 전차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을 위해서는 전차를 가질 수 있지만 전투용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지지 못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약을 찾아보시면 솔로몬이 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를 그가 말을 많이 둔 것, 병거를 많이 둔 것,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 민족과 정치적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은 것을 큰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0편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구체적인 설명도 나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시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그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냐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도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지금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상징을 말을 타고 입성하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귀라는 것은 전쟁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나귀는 힘은 셉니다. 힘은 세지만 어떤 특별한 일 하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전쟁용으로 못 쓰는데 그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뭡니까?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앞에 무엇을 깔았다고 되어 있죠? 그들의 겉옷을 깔아서 겉옷 위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 옛날 로마 제국이 그 시대 배경이 된 영화들을 볼 것 같으면 로마 군대가 외국에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 묘사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앞에 나팔을 불며 사람들이 연변에 나와서 다 그 환호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게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탈취한 전리품들을 앞세워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이면 표범도 앞세우고 사자도 함에 담아서 오고 노예들도 앞세우고 그리고 뿌리는 꽃송이와 그 종이들 환호하는 퍼레이드 속을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묘사를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의 그 추종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긴장한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누가 많이 긴장했겠습니까? 그건 로마 정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고 그곳에 그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서 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거대한 힘으로 모이면 가장 긴장하는 것이 이 빌라도와 로마 정부였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는가 생각해 봐라 하는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 혁명가 같습니까? 그에게 어떤 무장한 모습이나 그의 모습 속에 어떤 그런 민첩함이나 교활함이나 그런 아무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핏이 웃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깐 겉옷 위를 지금 느릿느릿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전복할 의도나 힘이 있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장면을 대하면서도 어떻게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다든가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응해서 이 길을 걸으셨다든가 하면서 이것 자체가 갖는 뜻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못하고 어디로 그 다음에 펄쩍 뛰어가느냐 하면 십자가의 승리로 인한 능력과 감격으로 너무 쉽게 뛰어갑니다. 여기 등장한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구약 성경의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그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그러나 그가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면서 구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것,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데 나귀 새끼를 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한 번 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그러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분명히 심판하러 오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러 오실 것입니다. 그 묘사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을 찾아보시면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거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이번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뭘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정복하러 오시며 심판하러 오시며 그의 권세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유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아까 보신 9장에서 조금 더 가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9장 9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오해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고 그 후에 될 일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오고 거기에 대하여 회개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이 응한 것 같이 여기 이 예언도 응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서 이 사건이 갖는 뜻과 성경이 이런 사건들을 복음서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면 뜻밖의 놀라운 결론에 부닥치게 됩니다. 제자들과 당시의 제자들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원 얻을 자인데 다만 나쁜 사람들이 자기네를 불편하게 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네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들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하러 오셨다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공의로 심판으로 오시니까 의로운 자기네들을 억울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꺼내주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들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고 거듭나야 될 회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는 전혀 상상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시는 신자들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것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인생과 시간과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어떤 계획이 있으리라는 생각보다는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어가지는 대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는 역사상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조금 긴장케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이중적인 메시지를 분석해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베풀러 오신 분으로서 그를 영접할 것을 정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가 왔으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인 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이제 죽으러 왔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중성 때문에 늘 기독교는 오해를 받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어떤 오해를 받느냐면 너희의 왕이,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그 꼴로밖에 인도하지 못하느냐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 세상 사람에 의해서만 아니라 신자 자신에 의해서도 그 오해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의 오해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두가 기뻐 뛰어나왔던 이유는 그들의 기대는 이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저가 고치시리라. 우리의 모든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저가 우리를 구원해내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여 신앙으로 그가 가신 길을 뒤쫓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힘으로 모델로 가질 것을 요구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만일 말을 타고 오셨다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면 그때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퍼센트쯤 됐으리라고 예상하시겠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백마를 타고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은총을 아무리 입고 아무리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도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말입니다. 언제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냐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시여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걸로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지위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어느 것도 말하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최초로 하셨어야 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선행했어야 될 일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는 것이지 죄 속에 무엇을 쌓는 작업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한 신앙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두들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다 압니다. 그럼 하나는 더 나가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분임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그리고 이제 백마 타고 오실 겁니다. 아직 말 타고 안 오셨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가 나귀 타고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되며 나도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혹시 극복을 했을지라도 두 번째에게 이젠 나귀 타고 오신 것 인정했으니까 이젠 말 타고 오십시오가 초조한 겁니다. 결국 같은 얘기가 되지만 양상이 다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주께서 걸으신 길을 뒤쫓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보류하시고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신자끼리라 할지라도 지금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며 세상 앞에서는 물론 저들은 장님입니다. 저들 앞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칼을 뽑아서 보이도록 요구받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신자란 그가 신자된 증명을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지 객관적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았으되 그들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읽고 나온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록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돈벌러 중동을 가셔서 아마 한 4년째 못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3번 휴가만 받아서 오고 결혼해서 4년 동안 같이 산 그 시간은 석 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는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것이 무슨 부부냐 싶어서 동창회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러도 못 가고 이웃 보기도 부끄러운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그런 기록을 거기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남편이 밤낮 술만 먹고 특게 들어와서 죽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도 외로워서 결국 서예 학원도 나가고 꽃꽂이 학원도 나가고 안 나가본 학원이 없는데 그런데도 안 돼서 결국 교회를 나오기로 했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가 골자입니다. 새벽기도를 나가시더군요 보니까 요즘도 이 추운 날에도 새벽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신앙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저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기도하게 됐다 그래요. 그렇게도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 허전함이 메꿔지며 남편과 헤어진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으로서는 아마 응답을 못 받지 않을까 싶어서 참 안 됐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답은 여기서 얻어질 겁니다. 남편과 같이 살게 되는 것으로서의 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으로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대치할 만한 다른 선택할 만한 것이 없고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으며 이쪽 것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걸 발견해서 아마 답을 얻으면 얻었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귀국을 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 사는 것 같이 오손도손 잘 살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일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으로는 아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혹 이런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느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 전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며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만든 이에게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배신한 자요 상처받은 자요 눈먼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지적을 하며 돌아올 것을 요구하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였다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좋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새삼 다시 확인하는 종교입니다. 중생해야만이 아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쉽게 오늘도 호산나를 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지만 결국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얘기에 다 도망갔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모두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지적에 합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은 이만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약속들을 그리고 그가 행하신 능력들과 기록들을 여기에 남겼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욕심은 성경 전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전체적인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욕심과 그와 유사한 기록을 맞대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우리는 기독교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사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자들을 그의 승리와 감격의 생활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자랑이 물질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인간의 힘이 자기의 육체요, 자기가 손에 잡고 있는 권세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잠자리는 두 평도 안 되고, 그렇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죽을 때 무덤도 한 평이면 좋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약속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깊은 사랑과 폭넓은 약속들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신자들이 그 사실과 약속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간만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사실성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대전제로 놓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오늘 신앙을 새삼스럽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지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미련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의 약속 속에 신자가 걸어야 할 마땅한 길들을 마음속에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다만 사명과 책임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감격을 위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무슨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착취하러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일 힘이 없거든, 여러분의 신앙이 맛이 없거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기쁨이요, 찬송이요,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단호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련함과 연약함에서 자꾸 일어나시사 성경이 약속한 축복된 생활과 행복과 감격과 찬송의 생활을 드디어 누리시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권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으며 살아계시며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이 주께서 약속하신 것과 주께서 허락하신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를 믿고 사는 자의 행복과 자랑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우리로 누리게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제대로 살펴볼 줄 알게 하시고 믿음과 주의 약속을 의지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는 자들로서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아로새기시고 저들의 생활을 주를 믿고 사는 사람들답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